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날들은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쓰라리고 가슴 아픈 날들은 기억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심히 안타깝게도 남북은 여전히 일촉즉발의 전시 상태와 같은 분단 대립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6.25와 같은 민족적 비극이 다시 이 민족 사회에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날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쉬지 않기를 굳게 다짐하면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6.25 금식 기도회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6.25 금식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그때 말씀을 우리 박재민 전사님이 전해 주셨는데 그때 설교의 제목이 잊으면 다시 찾아옵니다라는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전사님 참 설교 제목 잘 붙였다고 너무 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 표현으로 서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으면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네. 와닿지 않으세요? 예. 정말 잊으면 다시 찾아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반석에서 솟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기를 바랬고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은 매번 마치 처음 겪는 일들처럼 그렇게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느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 느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지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심각한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경험은 처음이 아니거든요. 마라에 숨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거든요. 불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했을까? 이미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똑같이 이 문제를 주었을까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찾아온다는 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똑같은 문제가 연거푸 계속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진짜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무딘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같은 문제를 주셔요. 왜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처음에 마라에 쓴물 때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더라면 쉽게 얘기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들은 오늘 똑같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에 심각한 상황에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하나도 그들은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옛 습관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차 또다시 그 문제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답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1절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림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 표현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여라는 표현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를 만난 거지요. 마실 물이 없는 어려움을 만난 거지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온 대지가 말라가고 있고요. 저수지마다 또 강들마다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또 여름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 농민들의 가슴은 더욱더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안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 대지가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입니다.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장소라는 얘기는 뭐냐면 평소에는 이곳은 물이 풍부하여서 풍족하여서 정말 넉넉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느비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쳐있고 광야에서 지쳐있다가 메마른 그런 갈증을 느끼는 사람도 이곳에 와서는 제대로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기가 회복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바로 느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넉넉했던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도요 느비딤의 장막을 쳤던 분명한 이유도 거기 있을 거예요. 목적지를 삼았던 거죠. 느비딤까지는 가자. 아무리 갈증을 느껴도 느비딤까지만 가면 거기서는 충분히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가자 하는 목표를 갖고 거기까지 와서 드디어 장막을 거기에 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가보니 이미 거기도 가뭄이 아주 심각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역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까요? 2절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되어 있습니다. 또 3절 중간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얘기합니다. 이번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전에는 그저 원망과 불평하는 차원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와 심하게 다툽니다. 여기서 이 다투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단순히 말로 언쟁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그런 심하게 주먹다툼을 하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리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멱살을 잡고 모든 백성들이 막 달려들어서 지금 마치 죽일 듯이 그에게 그런 몸싸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은 막상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누구 탓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막상 어려움을 만나면 막상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 탓을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이 혹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이 혹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인데 그러지 않고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항상 누구 탓을 합니다. 또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불평하는 것들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단순히 이들이 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내재적 불신앙 때문에 지금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불평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원망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2절 중간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모세는 자신과 다투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얘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 또한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사 무리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 느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서 느비딤, 더 이상 느비딤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마사는 냄새를 맡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무리바는 쟁변하다 또는 다투다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다투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치 정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가뭄의 때를 맞은 것과 같은 상황에 우리 인생이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서 계십니까? 혹 마사와 무리바와 같은 곳이 아닙니까?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종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여 멸망에 빠질 뻔한 이 자손들의 불신앙과 이 폐허함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멸망에 빠진 것이 뻔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패역함을 오랫동안 기억하라고 아예 그 장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더 이상 이것은 느비딤이 아니다. 바로 이것은 마사하고 무리바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린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지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말해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제적으로 기적 가운데 인도해 주셔도 항상 어려운 일만, 어려운 상황만 닥쳐오면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혹 내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다면, 혹 내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기적을 경험한다면, 혹 내가 날마다 내려주시는 일용한 양식인 만나를 경험한다면, 나는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아직 그 경험을 못했을까요? 아직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어떨까요? 어쩌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내가 주일에 다른 것에서 헤매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자신 있으십니까? 한 번만 기적 제대로 경험하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어려움을 만나면 마치 처음 겪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자꾸 저만 이렇게 괴롭힙니까?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한다고 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원망하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마사가 되고 무리반은 아니었습니까?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관을 버리지 못했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바뀐 것 같아요. 신앙생활 멋지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 만나면요, 전혀 신앙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전혀 신앙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은요,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예수관을 버리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신앙이 드러난 통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 불신앙이 드러난 통로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원망, 불평, 뭡니까? 말이에요, 말. 사실 우리는 입이 통제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불평, 원망, 비판, 비방, 험담, 비웃음, 저주, 모함. 이런 말은요, 내가 할 때는 묘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누군가가 내 험담을 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했다, 즐거운 분 계세요? 즐겁지 않아요. 내가 들으면 기분 나쁘고 내가 하는 것은 즐거워해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입을 잘 다스려야 신앙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항상 보면 문제의 시작은 입으로부터 시작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들은 결국 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조심에 관한 사자성어가 있어서 몇 가지를 제가 좀 봤는데요, 구시화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을 통해서요, 먹을 것도 복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 말을 잘못하면 재앙이 들어오는 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들어오는 문이 된다. 구시화문. 또 설시참신도라는 말이 있어요. 설시참신도. 그는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 된다. 이게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시참신도. 혀가 몸을 잘라버리는 칼이 된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입으로 내뱉는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생각을 갖고 말을 해야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떨까, 마음이 상할까, 어려울까 생각을 갖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말을 해요. 생각 없이 너무 쉽게 말하다 보면 결국 상처를 받아요. 또 폐구심장설 안신 처처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 말을 해석을 보니까요,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평안하리라. 이게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평안하리라. 말하는 것보다 말을 참는 게 나아요. 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꼭 참고 그냥 엉청하게 있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분명히 그렇게 모세 앞에 달려들어서 막 떼와 같이 막 달려들어와서 모세의 몸을 뒤흔들면서 옷을 찢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마도 그들 중에는 아마도 조용히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말조심에 관한 사자성어는요,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요, 말조심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부터 하던 습관을 벗어버리십시오. 불평부터 하는 습관을 벗어버리십시오. 그저 옛 습관에 붙들려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언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고, 우리의 말이 격려의 말이 되고, 우리의 말이 위로의 말이 되고, 우리의 말이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죽이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마치 율법을 가진 자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지적하는 능력은 있지만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저 지적하는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는 율법을 가진 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면요, 과연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물론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미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쓴뿌리들이 다듬어지고 갈아지고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참 과연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신앙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직면한 그런 문제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꺼내고 있어요. 이것이 정작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모세는 사람들에게 해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화도 났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화가 막 났을 거예요. 뭐 문제만 터졌다 하면, 뭐 문제만 났다 하면 다 떼거리로 달려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군다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돌까지 던지려고 하니 정말 인간적 입장으로 볼 때는요 화가 막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이제 나 못하겠다, 이제 못하겠다, 네? 니들이 알아서 가라 뭐 하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뭐.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와서 그렇게 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 불쑥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인간인데, 모세는 그래도 인간인데 그랬으면 화도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불신앙으로 시작한 원망은 해명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불평은 변명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변명하려 하죠.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죠. 그것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싸움을 일으킬 때가 많아요. 오해를 풀어봐야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문제가 오히려 더 꼬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불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오해받죠. 오해받는 일 수없이 있어요.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저 오해해도 괜찮아요. 막 오해하시고 뭐 이야기하시고 그래도 저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일러 바치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 다 모조리 일러 바쳐요. 하나님 제 속상해 죽겠어요. 제 마음이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죠. 놀랍게 하나님은 판단하시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 주시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드디어 하나님의 판단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지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 또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또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과 마음을 한 군데로 집중시키라는 거죠. 어디일까요? 그들의 눈과 마음을 한 군데로 집중을 시키는데 어디로 집중시킬까요?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막 돌을 들어서 당장이라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시선을 모으고 관심을 모아서 지금 어디에 옮겨놓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겠는데 바로 그 반석을 치라 얘기하는 거죠.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모세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절대적으로. 그저 하라는 대로. 뭡니까?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꺼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거기에 토를 달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을 달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려쳐라. 그 지팡이로 돌아다니면서 내려쳐라. 내가 그 지팡이에 능력을 줄 테니까 가서 내려쳐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마땅히 심판의 대상이라면 누가 심판의 대상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대신에 무엇을 치러 갑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서 말하는 굳이 그 반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전반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서신 바로 그 반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 자신을 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그러면 내리친다면 마땅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맞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리쳐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에 등장한 하나님을 어떻게 유학할 수 있습니까? 대신 맞으신 하나님.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지요. 우린 여기서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땅히 우리가 서야 할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쳐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고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오셔서 대신에 깨어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반석을 치니까 뭐가 나왔다고 합니까? 물이 나왔다. 물이 나왔다. 6절 중간전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물은 모든 사람을 모든 자들을 살리는 생수가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도 살리는 생수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 메마른 가뭄의 때를 맞이한 세상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애써 우물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물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생수는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고 이 생수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산하는 생수이지요. 하나님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물이 소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되 이 물은 모두를 살리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불신앙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메마름이 계속되어 쩍쩍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스라엘의 느비듬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생수가 우리에게도 너무도 필요함을 느낍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의 눈과 마음을 한 군데로 집중시켜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을 준비해야 하며 그 믿음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명령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반석을 담대하게 친 모세의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랜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그 솟아나는 물로 모두를 살리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라세 일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